유다서 2번 메시지. 변절자들의 악과 주님의 심판 아래서의 형벌.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유다서의 주제가 신앙을 위한 싸움임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신앙을 위해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속하여 변절에 대해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에서 그는 변절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역사적인 일을 말합니다.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에서 그는 변절의 악을 지적하고 주님의 심판 아래서의 형벌을 지적합니다. 한 구절씩 다뤄가며 중요한 요점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주권을 업신여김. 8절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주권을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말한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있으나 어떤 이들을 꿈속에서처럼 행하는 꿈꾸는 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어 그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의 주권을 업신여기고 하늘에 속한 통치 안에 있는 그분의 권위를 회방하는 그러한 짓들을 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주 예수를 부인하고 거룩한 말씀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양심의 감각이 마비됩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합당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럽혀지고 부도덕하게 됩니다. 일단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에게는 더 이상 보호나 안전장비가 없게 됩니다. 변절자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주권을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무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권을 업신여깁니다. 즉, 그들은 신성한 통치와 지배와 권위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주권을 업신여깁니다. 그들은 또한 영광을 회방하는데 이 영광은 아마 능력과 권위 안에 있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9절에서 유다는 계속하여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모압 땅의 골짜기에 묻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행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모세는 주님에 의해 간직되고 부활된 그의 몸을 나타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마 마귀는 모세의 몸에 무언가를 행하려고 했었고 천사장은 이에 대해 마귀와 다투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의 언급은 일반적이지만 모세의 몸에 관한 이곳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유다는 미가엘이 마귀에 대해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주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안에서 마귀 사탄이 천사장 미가엘보다도 더 높았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정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주님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가엘은 그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엘은 신성한 권위의 순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함. 10절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해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의 처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8절에 있는 꿈꾸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의미하고 이해하다라는 단어는 보이는 대상에 대한 표면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해와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본능으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내적으로를 뜻합니다. 이 꿈꾸는 자들은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고 그것들을 회방합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 본능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본능적이고 내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양심의 의식을 포함한 이성을 가진 사람의 더 깊고 더 높은 지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부패되어 가고 파괴되어 갑니다.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짐과 고라의 반역. 11절은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한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자신을 부었으며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짐과 고라의 반역을 말합니다. 가인의 길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에 의한 구속을 이단적으로 거절하는 길입니다.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참 백성을 시기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실한 간증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의 길을 따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그런 방법으로 하기 원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피에 의한 구속을 거절했으며 또한 그의 형제 아벨을 시기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였고 그의 간증은 하나님께 신실했으며 그분에 의해 연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의 형제를 죽일 정도로 그를 시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일은 지난 19세기 동안에 계속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자들의 손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11절에서 유다는 변절자들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자신을 부었다 라고 말합니다. 변절자들이 이 길에 자신을 부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어그러짐에 자신을 드렸고 그 안으로 무분별하게 돌진했으며 그 안으로 소란스럽게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짐은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삭슬 위하여 틀린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짐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주님께 대한 순수한 경배에서 우상적인 경배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은사의 영향을 악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발람은 그가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고 백성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소득을 얻기 위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경 교사들과 전도자들은 발람의 어그러짐에 빠졌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말씀에 더 깊은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지원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이 진리들을 감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963년에 나는 어떤 전도자와 좋은 교통을 가졌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진리를 안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이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의 조직에 재정적인 지원을 잃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을 가르쳤음을 나타냅니다. 그도 어느 정도는 발람의 어그러짐을 실행했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재정적인 소득을 잃는 것이 두렵거나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감히 진리를 가르치지 않거나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람의 어그러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부끄러움입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발람의 어그러짐입니다. 11절에서 유다는 또한 고라의 반역 안에서 멸망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역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가적으로 반대함, 대적하여 말함을 뜻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분의 권위 위임자와 그분의 대리인의 말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멸망을 가져옵니다. 모세는 권위 안에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250인은 모세의 권위와 말에 대해 반역했습니다. 사실 이 권위와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며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으며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 집단은 이에 대해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고라와 그 집단은 심각한 심판, 곧 땅이 열려서 그들 모두를 삼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권위 위임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부터 압니다. 이 권위와 말씀에 반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라의 반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감춰진 암초. 12절과 13절에서 유다는 계속하여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에 감춰진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감춰진 암초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플라데스로서 원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바다 속에 잠긴 바위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감춰진 암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있는 점들의 헬라어인 스필로이는 스필라데스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번역자들은 이것을 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실상 이 두 단어는 두 개의 다른 것들을 가리킵니다. 점들은 보석의 표면에 있는 흠이고 감춰진 암초는 물 밑에 있습니다. 초기 이단주의자들은 표면에 점들일 뿐 아니라 밑에 감춰진 암초들로서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파괴했습니다. 12절에 언급된 애찬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행해진 애찬이었습니다. 초기에 믿는 이들은 교통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함께 먹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잔치는 주님의 만찬과 합해져서 애찬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유다는 변절자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단주의자들은 목자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애찬에서 다른 사람을 관심하지 않고 자신들만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은 물 없는 구름, 즉 나눠줄 생명 공급이 없는 자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이 이단주의자들은 또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불립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자신을 추구하는 변절자들은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보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족해할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두 번 죽는데 대부분의 가을 나무들처럼 외적인 모양에서 죽을 뿐 아니라 내적인 본성에서 죽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죽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뿌리가 뽑힙니다. 거친 물결과 유리하는 별. 13절에서 유다는 계속하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인 이단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적인 은유에서 목자, 구름, 나무, 별들은 적극적인 예표이고 감춰진 암초, 물결, 바다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 변절자들은 거짓 목자들이요, 공허한 구름이요, 죽은 나무들이요,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그들은 감춰진 암초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거침없이 뿜는 바다의 거칠고 맹렬한 물결입니다. 유리하는 별들의 은유된 거짓된 교사들, 즉 변절자들이 하늘에 속한 계시에 변치 않는 진리 안에 굳게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별 같은 백성 가운데서 떠돌아다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을 위하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심. 14절에서 유다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주님의 오심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과 스가랴 14장 4절, 5절에 언급된 것처럼 주님의 파루시아에 나타남임에 틀림없습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수만의 성도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수만은 스가랴 14장 5절에서와 같이 성도들과 천사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수만의 성도들 또는 수만의 거룩한 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성도들이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 성도들이 믿는 이들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믿는 이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분 보시기에 이 천사들과 믿는 이들은 모두 거룩한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천사들과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며 또한 그분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심판. 우리는 15절에서 주님이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기 위하여 오실 것임을 봅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통치상의 심판을 집행함이 될 것이며 이 심판에 의해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은 처리될 것입니다. 15절에서 유다는 경건치 않은이라는 단어를 네 번 사용합니다. 그는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말합니다. 그는 또한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것입니다. 16절에서 유다는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며 그들의 입은 크게 과장한 것을 말하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런 다음 17절과 18절에서 유다는 믿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한 말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이 없음. 19절에서 유다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혼적이며 영은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혼적이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이키코스로서 혼을 뜻하는 사이케의 형용사형입니다. 사이케는 개인, 즉 개별적인 나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높은 부분인 영과 낮은 부분인 몸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부분에 속하기도 하고 낮은 부분에 속하기도 합니다. 낮은 욕구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참여함으로써 그 존재의 높은 목표에 드려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흥미만을 생각하고 중간에 있는 자는 동물적이든지 성적이든 사이키코스, 즉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은 약해져 있으며 부속적인 사이키의 부속물로 하락됩니다. 19절에서 유다는 변절자들을 영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변절자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 부분으로 된 그들 자신의 일부분인 영을 갖기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영에 대해 가치 있는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영은 사이키, 즉 개인의 생명의 능력 아래 그 밑에 있게 되었으며 참된 활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이나 영을 사용함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참여한 그들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의 영 안에서 살거나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육에 의해 끌려 내려가서 육체적으로 되었고 양심에 지각이 없으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었습니다.